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종교를 믿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리스도인 어머님 사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방 종교에 심취했었고 그리고 17살 때 한 젊은 여인과 동거 생활을 시작해서 14년간 함께 살면서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탕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로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권을 하며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참회록을 이라는 책을 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라함에게도 한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이 빌리 그레함과는 달리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빌리 그레함의 근심거리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어느 날 여행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산산조각난 제 삶을 주께서 하나로 묶어주시면 제가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은 아버지 빌리 그레함을 대신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함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왕정 역사에 보면 두 왕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울과 그리고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은 멸망을 했고 다윗은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지은 죄를 따지자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렸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다윗의 죄는 결국 십계명을 다 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사울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지은 죄의 차이가 아니라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회개를 했고 사울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때로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을 항상 우리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는 죄를 범치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는 다름 아니라 회개한 자가 바로 깨끗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내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자가 바로 깨끗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받으시고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만드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보면 바로 회개와 그 회복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버리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삼손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20절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미 삼손을 떠나버렸고 삼손이 머리털이 잘려버렸기 때문에 그는 힘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돌이 닥쳤을 때 힘을 써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결국 잡히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이 이 삼손 머리털을 뽑히고 힘을 잃어버린 삼손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침내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두 눈을 다 뽑히고 맙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삼손을 제압한 블레셋 사람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대전으로 말한다면 저 어디죠? 월드컵 체육관, 월드컵 경기장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특별한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고 그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 삼손을 그들 가운데 세운 다음에 삼손으로 하여금 재주를 부리도록 만듭니다. 어떤 재주를 부렸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온갖 모욕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에게는 얼마나 비참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언제나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 그 죄가 내 인생에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는 언제나 비참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달콤한 유혹으로 말미암아 잠시의 쾌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죄는 자라나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죄는 내 인생에 파멸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나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내 가족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날 삼손이 조롱받았을 때 삼손 혼자만 고통을 받았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가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두가 다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말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나를 파멸로 이끌고 그리고 내 주위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삼손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삼손은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원치 않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광경을 만났을 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배우자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 삶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가 바로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라는 주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진정 삶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내 영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 그 영적인 영혼의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삼손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끊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드디어 강력한 경고를 바라십니다. 그 경고를 성경은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징계. 마치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징계에 대한 잘못된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에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죠. 구약시대는 하나님 죄를 범할 때 그때그때 금방금방 징계가 내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두고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소율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얼마나 경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치는 것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겠지, 오늘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겠지, 일어났겠지, 남들도 다 당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회초리를 들며도 불구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나 징계에 대해서 또 다른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징계로 말미암아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낙심. 가볍게 여기는 것도 잘못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징계임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징계의 목적과 의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징계만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평생을 지내면서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거죠. 주일날 그저 예배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동시에 그 징계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수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고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징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버림받은 자일지 모른다는 것이죠. 유기된 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바로 이것이 삼손에게, 삼손의 인생에 일어난 일입니다. 징계치고는 정말 대단히 큰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두 눈도 뽑히고 그리고 그의 명예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큰 그 징계 속에서도 삼손은 하나님의 징계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도 않았지만 그는 동시에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 아픔 속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매의 뜻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16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발한 후에 머리가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부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왜 이 자연스러운 일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 영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가 자라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걸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길게 길렀겠죠. 그래서 뭐 30cm, 60cm, 1m 이렇게 길게 길렀을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머리가 자라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 생긴 이 삼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 그리고 삼손과 같은 이런 징계와 고통 가운데서 그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설득도 해보지만 그가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그를 바른 길로 돌이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징계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만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의 관계만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은 결코 등한히하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먼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2장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쉬운 성경 보면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을 통해 혹은 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듭니다. 그런데 맞는 아이들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프죠. 안 그렇습니까?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화가 날 때는 때리다가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도 나중에 때리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때릴 때 맞는 우리보다 때리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완악한 우리도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서 매를 들어 때릴 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거든 하물며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징계와 고난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하려면 고난 속에서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이제 그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삼손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삼손은 그가 가지고 능력이 자기의 능력인 줄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삼손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삼손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요, 오늘 2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삼손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는 지금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힘의 원천이 자기인 줄 알았지만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돌이킴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그것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비판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참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제 삶을 제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삶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죠. 하나님 이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서 깨달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무뎌진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라도 다 용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삼손의 인생이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삼손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브레스의 사람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남김없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귀중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남보다 뭐 10년, 20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삶의 환경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삼손의 삶에는 비록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잘못을 범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수보다 죽을 때 다시 말하면 회복한 후에 죽인 사람이 물리친 수가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아버지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소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 아이즈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사역이 계속되면서 점점 타성해졌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간절히 사모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공개적으로 죄를 범한 것은 아니고 은밀하게 죄를 계속하다가 드디어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그 큰 명예가 상처를 받게 되고 사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몇 년 후에 주위 사람들의 권유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역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일즈 목사님이 에버딘에서 큰 집회를 앞두고 막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익명의 사람이 편지를 전해줍니다. 거기를 보니까 자신이 은밀하게 지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은 아일즈 목사님을 책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만일 오늘 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폭로하고 말겠다라고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알지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강단 밑에서 그런 설교 직전까지 기도하다가 그러나 그 협박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내려놓고 그 편지를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죄가 바로 제가 지은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범한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청교들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겸손하게 전도집회를 끝냈습니다. 그날 영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의 뜨거운 성령 역사가 그 전도집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곳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한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너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교회가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기 불편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십일조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또 일천번째로 또 선교 예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쓰여지는 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장작권 집회 가운데 LA 장작권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곳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성들이 10년 가운데 영적인 뜨거움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아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많은 묶임들이 풀려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귀한 집회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안전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바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들과 은혜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대전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일에 우리 한바 제일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또 아버지 상 이 대전 땅이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